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한국, 유엔 등은 북한이 어제 감행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에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하고 대화의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발사는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한과의 9.19 군사 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 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한편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비행항적 정보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위성이 정상 작동하는지는 유관기관 및 미한 공조하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NHK 방송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중 3단계 분리체가 1200km가량을 비행해 고도 450km까지 상승한 뒤 오키나와 미야코섬 북쪽 약 400km 지점에서 레이더상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위성이 예정 궤도에 진입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러시아와의 지속적 관계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베아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중국은 영원한 설린 우호와 포괄적 전략적 상호작용 그리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으로 특징지어지는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공동의 노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과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확고한 법률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두마와 중국 전국 인민대표회의 간 협력 방안을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강력한 유대를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오늘 나흘간의 교전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으로 촉발된 양측 간의 분쟁은 이로써 46일 만에 처음으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이루어진 이번 협상은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는 150명의 팔레스타인인들과 하마스가 지난달 기습 과정에서 억류한 약 240명의 인질 중 50명을 석방하는 맞교환 방식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타결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합의된 나흘간의 기간 동안 인질 중 50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하마스가 추가로 10명의 인질들을 석방할 때마다 교전 중단이 하루씩 더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 기간 가자지구 전역에서 누구도 공격하거나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인도주의 의료물자와 연료가 가자지구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오늘 협상을 통해 미국인 인질들을 추가로 본국으로 데려와야 하며 이들이 모두 풀려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외교부는 성명에서 24시간 안에 일시 휴전 개시 시점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카타르 외교장관은 이번 협상이 더 큰 합의와 영구적 휴전을 위한 씨앗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양측의 합의를 환영하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미군이 이라크 주둔 미군과 연합군의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라크 내 이란 연계 무장단체 대응 공습을 가했다고 미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단체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밝히면서 이들의 앞선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미군과 연합군이 심각하지 않은 부상을 입었고 기지 기반시설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은 채 이 공습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13일 동안 활주로에 올리는 항공편이 7만 차례, 780만 명 탑승. 유나이티드 항공 11일 동안 590만 명 이동. 델타 항공 12일 동안 최대 640만 명 수송. 미국의 제일 큰 명절 추수감사절을 중심에 둔 연휴 기간에 미국 주요 항공사의 항공기 운용과 승객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23일 목요일이고요. 보통 하루 전날부터 일요일까지 닷새간을 연휴로 하는데 항공업계가 대비하는 명절 성수기는 지난 주말부터 다가오는 일요일 26일까지로 이 기간에 역대 추수감사절 중 가장 많은 인파인 3천만 명이 공항으로 몰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공편 예약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비행기 승객 규모인데요.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인 22일, 오늘은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5만 편 가까이로 1일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는 소식을 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으로 알렸을 정도로 미국 사회의 큰 뉴스입니다. 연휴 기간 역대 최대 인파 소식은 여행객들에게 발권 수속이나 탑승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또 공항 검색대를 담당하는 교통안전청, 항공기 이착륙 주관하는 관제소, 미국의 모든 하늘길 관장하는 연방항공청은 더 안전하고 원활한 운용을 위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미국 동부 지역으로 뇌우와 폭풍 등 피할 수 없는 기상 상황이 예보돼 있어서 항공기 이착륙 지연과 결항 등의 항공 대란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The idea is retail stores sell enough on Black Friday to put themselves in the black, which is an expression accountants use when they report.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Black Friday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1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0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23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은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잠시 소강 상태를 거쳤다가 다시 늦은 오후부터 자강도 강계, 황해도 용현 개성, 함북도 장진, 김책 등 이 지역으로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평안도 지역에 양이 많겠고요. 함경 북부 지역 1에서 5cm로 5cm 정도의 많은 눈이 적지 않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11도, 최고는 영하 5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이 비구름 뒤에 찬 기운이 몰려와서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3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 6도, 신의주 0도, 함흥과 청진은 5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해산은 영상 9도, 중강 영하 3도, 해산 영하 2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12도, 함흥 원산이 13도고요. 청진 11도, 해산 0도, 중강 0도, 신의주 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다가 오후에 앞바다 쪽만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5m, 먼바다는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흐리고 오후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5m, 먼바다 3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50명을 석방하고 나흘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의 불법 체류자 추방 조처가 파키스탄 내 아프가니스탄인들 사이에 공포감을 유발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사흘 일정으로 합동 순찰에 돌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 사이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나왔었는데 드디어 합의됐다는 발표죠?
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나흘간 교전을 중단하기로 21일 합의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인질 50명을 그리고 이스라엘 측은 구금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인 150명을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협상을 중지했던 카타르도 이 휴전 합의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네.
자, 언제부터 휴전입니까?
네, 시작 일자가 앞으로 24시간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 합의에 따르면은 다음 단계로 인질 10명이 추가로 풀려날 때마다 휴전을 하루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하마스에 잡혀있던 인질들 가운데 누가 먼저 풀려나는 겁니까?
네, 모두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런데 만일 최대 인질 50명을 하마스가 추가로 석방을 하면 자신들도 추가로 최대 15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인질을 24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풀어주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하마스가 21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여성과 아이들이 풀려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HRW는 21일 영국 BBC 방송에 현재 이스라엘 감옥에 약 7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구금돼 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이 200명, 아이들이 약 6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HRW는 또 이 구금된 아이 중 일부는 이스라엘군에 돌을 던지는 등 경미한 일로 구금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합의에 지상 전투를 중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늘길 비행 중단 조처도 포함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휴전 기간에 이 가자지구 남부 상공에서는 비행이 완전하게 중단되고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6시간 비행이 중단된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또 이 기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안에서 누구도 공격하거나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휴전 합의로 가자지구로의 그 구호물품 반입도 할 수 있게 됐다고요?
맞습니다. 하마스 측은 구호물품이나 의료품, 연료를 실은 트럭 수백 대가 가자지구에 들어가는 게 허용된다고 전했는데요. 이 협상을 중지했던 카타르 정부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합의에 대해서 미국 정부 쪽에서 나온 얘기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몇 주 동안의 억류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견뎌낸 인질들 가운데 일부가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를 위해 결정적인 지도력과 협력 관계를 보여준 이집트와 카타르 지도자들 그리고 전투 중지를 지지한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 모두가 완전하게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휴전 협상 중재를 카타르가 주도를 했습니다만 미국도 많이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부터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CIA 국장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까지 카타르와 이스라엘이 협상을 계속 밀고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합의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보겠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빠스 수반, UN, 유럽연합 EU, 그리고 요르단과 러시아, 중국, 이집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휴전협상 중재를 도왔던 쉐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 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가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가 전쟁을 끝내는 길을 닫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하지만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측은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씨가 21일 성명을 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와 군 그리고 안보기관들은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하마스 제거 작업을 완수하며 이 가자지구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이날 강요회의 전에 이 사전 녹음된 성명에서 인질 석방으로 해 전투를 잠시 중지했지만 이후에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 전쟁 노력은 손상되지 않을 것이며 일시 휴전이 이 군이 다음 전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성명에서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 결정을 정당화했네요.
네, 그는 합의에 동의한 것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올바른 결정이었고 또 안보 기관들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번에는 파키스탄으로 갑니다. 파키스탄 정부의 이 불법 체류자 추방 조처가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사이에 공포감을 유발했다고 유엔이 지적했군요.
그렇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의 이 필리파 캔들러 파키스탄 대표는 21일 이 추방 발표 이후 이 지역 당국의 협박이나 집주인의 퇴거 통고 등 연이어 발생한 일들이 공포감을 자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파키스탄 정부의 조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자국 안에서 불법으로 거주하는 난민들이 모두 11월 1일까지 모국으로 떠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추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조처 때문에 지금까지 아프간 사람들 많이 그 파키스탄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유엔사나 국제 이주기구 IOM은 지난 두 달 사이에 약 37만 5천 명이 파키스탄을 떠났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 봐야 살기가 힘들다면서 이 추방을 피해 숨은 사람도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파키스탄 정부의 이 발표가 나온 뒤에 아프간을 통하는 그 국경이 북새통을 이뤘다고 하죠?
네, IOM은 국경을 넘는 사람의 수가 보통 하루에 700명이었는데 네네. 이 발표가 나온 뒤에는 17,000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파키스탄에 불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아프간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파키스탄 정부 발표를 보면요. 이 불법 체류자가 모두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중에서 대부분이 아프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UNHCR은 이 합법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들도 목표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그 파키스탄의 조처는 불법 체류자에만 해당된다. 그 사람들만 추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UNHCR의 캔들러 파키스탄 대표는 이 아프간인들의 귀국이 자발적이어야 하며 이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개인들을 가려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UNHCR의 지적에 대해서 파키스탄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파키스탄 정부는 합법 체류하는 난민들을 괴롭히는 일이 드물다면서 이 가해자들에 대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많은 도시에서 계속 이 난민들 신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파키스탄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파키스탄 정부가 이 아프간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불법 체류 난민들한테 왜 떠나라고 한 겁니까?
네, 최근에 파키스탄에서 테러가 자주 났는데요. 여기에
예.
이 아프간 국적자들이 많이 연관됐다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니까 나가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는 이 아프간인들이 이 파키스탄 안보의 위협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야 했던 난민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IOM 측은 많은 난민이 가진 것들을 그대로 두고 강제로 파키스탄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IOM은 이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한 사람들은 매우 취약하고 이 국경에서의 즉각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 아프가니스탄 안에서도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는 심각한 인도적 위기며 이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보장하기 위해 이 도착한 뒤에 즉각적인 도움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기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합동순찰 시작했다죠?
네, 양국군이 21일 남중국해 타이완 근처 수역에서 해상과 공중 합동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순찰이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다는데요. 이게 또 중국과의 긴장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미국과 필리핀군이 그 순찰하는 지역이 타이완 근처 어디입니까?
네, 필리핀 군당국 설명을 보면요. 합동 순찰이 타이완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이 필리핀 최북단에 있는 마브리스 섬에서 시작해서 서필리핀에, 그러니까 이 필리핀의 이이지, 이 베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는 해역에서 끝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서필리핀에는 이 필리핀이 남중국해를 가리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 두 나라가 합동 순찰에 투입하는 전력도 공개가 됐습니까?
네, 필리핀 쪽에서는 해군 함정 3척, FA-50 전투기 2대, 또 A-29B 슈퍼 투카노 공격기 한 대가 참여하고요. 미국 쪽에서는 LCS 연합 전투함 한 척, 그리고 P-8A 해상 초기기가 투입됩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21일 소셜미디어 X에 이 합동 추순찰 개시를 환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바로 며칠 전에 미국을 왔었는데요.
네,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귀국길에 또 하와이를 찾기도 했는데요. 이 하와이가 이 마르코스 대통령과 또 각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마르코스 대통령이 하와이에서는 어떤 일정을 보냈습니까?
네, 18일 저녁에 필리핀 교민사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어서 19일에는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만났고요. 안보 관련 포럼에도 참석했는데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필리핀 안보 상황과 양국 사이 동맹 관계에 관해서 연설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군이 필리핀 해안에 더 가까이 접근한다면서 남중국해 상황이 더 급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군과 필리핀군의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소식 자주 들렸죠?
네, 두 나라가 이 남중국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중국의 해양경비대 함정하고 필리핀 선박 한 척이 이 충돌하는 등 최근에 이 남중국해에서 양국 사이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중국 본토에서 남쪽으로 약 1500km 해역을 아우르는 이른바 구단선이라는 임의의 선을 긋고 남중국해 가운데 약 90%가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필리핀이 이번처럼 합동 순찰하는 게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이 집권하면서 중단이 됐다가 이번에 재개되는 겁니다.
네.
이 당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친중국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이 대미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필리핀이 지난 2월에 미군이 쓸 수 있는 군사기지 4곳을 추가로 허용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우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 서부 오리건주 유권자들이 승인한 그 총기 규제 법안은 주 헌법의 위반이라고 오리건주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대면 만남은 존슨 의장 취임 후 처음입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약물 품질 조사 조작의 혐의로 제약회사 화이자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총기 규제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 잇따라 나왔네요.
네, 먼저 오리건주 법원 판결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로버트 S. 라치오 그 오리건주 하니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는 21일 지난해 주 유권자들이 승인한 이 총기 규제 법안은 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그 총기 규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오리건주의 총기 규제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주 유권자들에 의해서 승인된 이 법안은요, 오리건주에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지문과 사진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방 범죄 기록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대면으로 진행하는 총기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요. 대용량의 탄창은 금지됩니다. 이 법안은 유권자에게 승인을 받았지만은 주와 연방법원에 묶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발효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소송이 났던 거군요.
맞습니다. 오리건주 총기 소지자와 그리고 총기 옹호단체 등이 해당 법안은 주헌법 위반이라면서 티나 코텍, 오리건주 주지사와 그리고 엘렌 로젠블럼, 오리건주 법무장관 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자, 판사는 판결 내리면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라처 판사는 해당 총기 규제 법안은 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기 수유를 허용한 주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 대용량 탄창을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합리적인 총기 소유주로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에 식별 가능한 위험이나 다른 시민에게 불필요한 위험이나 위협을 끼치지 않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법원의 이번 판결이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해 그 연방 대법원의 총기 규제 관련 판결 이후에 나온 그 주요 총기 규제 법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요, 지난해 6월 이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금지한 뉴욕주의 법률은 총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00년 넘도록 유지해온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당시에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이 판결로 뉴욕주와 비슷한 이 총기 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는 다른 주들 역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오리건주에서의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이 승인됐지만 결국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건 겁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원고 측 타일러 스미스 변호인은 주 법무장관은 잘못 구상되고 또 비헌법적인 법안은 방어될 수 없다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네, 피고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로젠블럼 오리건주 법무장관의 성명에서요, 이번 판결은 틀렸다라면서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불필요하게 오리건주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정부는 항소를 제기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른 주에서도 총기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네, 오리건주 법원의 판결에 앞서서 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주정부가 이 총기 수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총기폭력 연구자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이 정보 공유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고 결정했는데 상급심에서 이를 뒤집은 겁니다.
네.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 공유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지난 2021년 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400만 명이 넘는 그 총기 수유자의 정보를 자격을 갖춘 연구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각 연구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총기 폭력과 사고 또 자살 등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공유하는 개인정보는요, 이 총기 판매 당시에 주가 수집한 내용으로 총기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휴대전화 연락처 또 범죄 기록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연구기관이 대중에게 해당 정보를 통해서 연구한 내용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기 소유자들 그리고 총기 보유를 옹호하는 단체에서 소송을 낸 거군요.
맞습니다. 이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샌디에이고 카운티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줘서 이 법의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이후에 소송이 상급심으로 올라가서요, 이번에 이를 뒤집는 항소법원 결정이 나온 겁니다. 항소법원은 해당 법에 대한 그 주의 관심이 이를 연구하고 또 총기 폭력을 예방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하급심이 고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요, 법원의 결정은 총기 폭력을 예방하려는 우리의 지속된 노력의 승리라면서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총기 소유자와 그리고 총기 옹호단체 등 이 원고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났다는 소식이죠?
네, 미 언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존슨 의장이 20일 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두 사람 회동에 간략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번 회동에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존슨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것은요, 존슨 의장이 지난달 25일 하원 의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입니다.
네. 자, 존슨 하원 의장은 앞서서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존슨 의장은 최근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요,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전부를 걸었다라면서 강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존슨 의장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첫 두 해에 역대 가장 훌륭한 경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 대선 사기 주장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존슨 의장의 우호적이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에 있었던 공화당 하원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그동안 나왔던 여러 후보를 지지했었는데요. 존슨 의장이 후보로 나서자 그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존슨 의장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뒤에는 그를 마가 마이크라고 부르면서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라는 건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그 영어 문구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파 공화당 의원이나 지지자를 일컫습니다.
네. 자, 이런 공개적인 지지 발표는 해임된 그 케빈 맥카시 전 하원 의장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맥카시 전 의장은요, 이 하원 의장 재임 당시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NBC 뉴스는요, 그동안 각 당의 의회 지도부는 관행적으로 최종 순간까지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자제해왔다라면서 존슨 의장의 이번 공개 지지는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제 공화당의 첫 경선이 치러질 아이오와 코커스가 약 두 달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개 지지를 얻었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가 디센티스 주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요. 지난 21일에는 이 지역 내 영향력 있는 그 복음주의 지도자인 밥 벤터 플래트 씨가 디센티스 주지사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플래트 씨는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2024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면서 디센티스 주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예. 자, 디센티스 주지사에 대한 지지 표명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의미 있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미국 언론은 아이오와주에서 이 디센티스 주지사에 대한 지지가 잇따라 나온다고 해도 이것이 그 현재의 흐름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538가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21일 현재 아이오와주에서 공화당 내 가장 큰 지지를 받는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지지율이 45%에 달합니다. 2위는 디센티스 주지사로 지지율은 17.5%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 텍사스로 갑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제약회사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군요.
네,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20일 유명 제약회사 화이자와 그리고 트리스파르마를 특정 약물의 품질 관리 결과 조작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약인가요?
네, 어린이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 증상 약화를 위한 퀄리번트 XR이라는 약입니다. ADHD는요, 주의가 산만하거나 아니면은 과잉 행동 또는 충동성을 보이는 그런 만성 질환인데요. 퀄리번트는 지난 2012년 화이자가 합병한 제약회사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트리스파르마는 이 화이자로부터 제조 허가권을 인수해서 2018년까지 이 약을 생산하고 공급해왔습니다.
네, 자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왜 이런 이 제약회사의 약품을 고소를 했는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죠.
네, 팩스턴 법무장관은 두 제약회사가 이 약이 효능검사에서 기준에 못 미쳤다는 것을 알고도 연방 그리고 주정부를 속이고 해당 약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추천 약물 목록에 추가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의료보험인데요. 텍사스 법무부는 두 제약회사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그 열악한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를 숨기고 지속해서 이 품질 관리 결과를 조작해서 메디케이드 보험 상환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문제 어떤 문제를 숨겼다고 하는 겁니까?
네, 팩스턴 법무장관은 클레먼트가 이 불량 약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요, FDA가 이 불법으로 규정하는 불량 약물에 대해서 약물 제조 과정 방법에 불순물이 사용됐거나 아니면은 이 약물 제조 시설에서 불순물이 사용된 경우 혹은 제조사가 제조 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약에 불순물이 섞이게 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약회사의 기만 행위 결과 수천 명의 아이들이 통제된 유해물질 약물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유해물질은 남용 가능성이 높아서 심각한 심리적 아니면은 신체적 의존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텍사스 법무장관이 관련해서 성명을 냈군요.
네, 팩스턴 법무장관은 20일 소송 배경을 설명하면서요, 이 조사 결과 밝혀진 부정행위에 소름이 끼쳤다라고 말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또 이 많은 텍사스 주민들이 클리번트의 효능에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화이자와 트리스는 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텍사스주의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자 고의로 클리번트 문제를 은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 정부를 기만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화이자와 트위스는 이번 소송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네, 두 제약회사 모두 다 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화이자는 성명을 통해서 이 고소장에 적힌 혐의를 여러 차례 검토했고 이 제품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타당성이 없어서 기각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리스 측 대변인도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요, 혐의를 단호하게 부인한다면서 법정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클리번트와 관련해서 이전에도 이 두 제약회사가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7년 미 식품의약국 FDA는요, 트리스의 제조 과실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화이자는 지난 2020년 연례 보고서에서 뉴욕 남부 연방검찰로부터 이 트리스와의 관계 그리고 및 이 2018년 클리번트 생산과 관련해서 소환장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화이자는 그러나 이 소환장에 답변한 후 더 이상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소송에서 화이자와 트리스에 대한 패소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텍사스는 민사처벌과 동시에 그 두 제약회사가 위법으로 취한 그 금전적 혜택에 비례하는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북한과 이란 등 미국 적성국들의 불법 활동 감시와 관련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기관이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 단속반입니다. 금융범죄 단속반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감시 등의 활동을 통해서 미국 안에서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재무부 산하기구 마지막 순서로 금융범죄 단속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e use of crypto is not the vast majority of the ways that these groups are funded. The thing that we're going to do though is prevent it from becoming.
2023년 10월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사용이 하마스 같은 테러 단체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아직 주된 방법이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하마스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인 믹서와 관련된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 핀셋은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와 재정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책무, 특히 자금 세탁 방지 AML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와 관련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핀셋은 자체 웹사이트에 자신들 임무를 금융 시스템을 부정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자금 세탁과 테러리즘을 포함한 관련 범죄와 싸우며 금융 권한과 금융 정보의 수집, 분석, 보급의 전략적 사용을 통해 국가 안보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핀센은 은행 비밀법 BSAR의 AML 규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지난 1990년에 설립됐습니다.
FinCEN's mission is to safeguard the financial system from illicit use, combat money laundering, and promote national security through the dissemination.
핀센의 책임에는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불법 행위로부터 미국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AML과 CFT 문제에 있어 민간 부문이나 연방 규제기관, 사법기관, 그리고 국제 공동체와도 협력합니다. 핀센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예를 들면 수상한 행위나 화폐 거래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2023 회계연도 핀센 예산은 약 1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 약 700명이 핀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 핀센 수장은 안드레아 가키 국장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재무부 산하기관인 금융범죄단속반 핀센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해마다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축하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11월 23일이고요. 바로 그 다음 날이 그 유명한 쇼핑의 대명사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미국인들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얼마나 돈을 쓰고 또 어떤 것을 살까요? 오늘 생활 속 경제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무슨 의미죠? 블랙은 검은색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색깔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컴컴하고 어두운 느낌이 있죠. 그동안 미국에서는 요일 앞에 블랙을 붙이면 부정적인 내용을 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869년 9월 24일에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한 금융투기꾼이 일으킨 금투기의 후폭풍으로 이날 금 가격이 약 1시간 만에 18%나 폭락하면서 금시장에 공황이 발생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지난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입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 만에 20% 이상 떨어졌는데요. 이를 회복하는 데에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요즘 말하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도 이런 부정적인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현재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각 업체가 공격적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블랙일까요? 금융업체 인베스토피아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The idea is retail stores sell enough on Black Friday to put themselves in the black.
이날 소매업체들이 충분한 판매를 통해서 흑자를 기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업은 회계장부에 수입과 지출을 쓸 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을 때에는 검은색으로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을 때에는 빨간색으로 이를 기록했는데요. 이 관행으로 검은색이 이익, 다시 말해서 흑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날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다는 겁니다. 전해지는 또 다른 유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연말 시즌을 맞아서 쇼핑에 나선 사람들로 도로가 차로 꽉 들어섰는데요. 이에 필라델피아 교통경찰이 이런 혼잡한 상황을 자신들의 은호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른 것이 그 유래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유래가 어찌 됐든 이날이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아셨죠? 북한 국방비 지출액의 2배에 달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지출.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에 나선 미국 사람들은 약 1억 9,700만 명에 달합니다. 약 1억 2,500만 명이 온라인으로 구매 활동에 나섰고요. 7,300만 명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물건을 샀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성인 인구 수를 약 2억 5,800만 명이라고 볼 때 성인 인구 4명 중 3명 이상이 쇼핑을 한 겁니다. 이날 발생한 온라인 매출액만 해도 90억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북한 국내 총 생산 GDP는 163억 달러입니다. 특히 가운데 국방비로 투입된 금액은 43억 달러입니다. 미국인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기간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데 쓰는 돈이 북한의 2021년 1년 전체 국방비 지출 금액의 두 배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쇼핑을 하는 것은 각 업체가 앞다퉈서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할인율은 25% 정도인데요. 어떤 제품은 무려 80%까지 할인하기도 합니다. 가령 100달러 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20달러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의류와 신발, 보석류 제품을 가장 많이 사고요. 미용용품, 가정 및 주방용품, 그리고 컴퓨터나 TV 등의 전자제품, 또 스마트폰 및 액세서리를 많이 산다고 합니다.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을 즐긴다는 샤인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Of course. You know, when you're on a tight budget and busy at work, it's not always easy to go shopping. But on Black Friday, this is when I can get nice quality, good brand name items for a bargain.
예산이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닌데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이 품질이 좋은 유명한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이날 쇼핑은 빼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한번 같이 해볼까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품목 중 늘 상위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TV나 컴퓨터 등과 같은 전자제품입니다. 옷이나 화장품 등과 비교했을 때 전자제품은 $1,000를 훌쩍 넘는 등 값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할인을 할 때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각 업체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미리 할인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자제품 등은 얼마나 하는지 한번 매장에 같이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매장인 베스트바이에 왔습니다. 전자제품 중에서도 TV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빠지지 않는데요. 혹시 거거익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뜻을 가진 사자성어 다다익선을 좀 재밌게 변형시킨 건데요. 거는 한자 클 거를 쓴 것으로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뜻입니다. 예, 주로 TV를 살 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매장 안쪽에 TV를 담은 큰 박스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가격을 살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TV 브랜드는 한국의 삼성과 LG인데요. 매장에는 두 브랜드의 TV가 다수 있습니다. 먼저 삼성 TV가 있는데요. 크기는 무려 77인치입니다. 이 TV의 치수는 대각선 길이로 재는데요. 77인치면 약 195cm로 이 성인 남성의 길을 훌쩍 넘는 길입니다. 원래 이 제품의 가격은 $3,600였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1,600를 할인해 $2,000에 팔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업체인 소니가 만든 75인치 TV도 원래 가격은 $2,000인데요. $500를 할인해서 현재는 $1,500에 팔고 있습니다. 또 많이 사는 것 중 하나는 노트북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플의 15인치 맥북 노트북이 있네요. 원래는 $1,300 하던 것이 할인해서 지금은 $1,050 합니다. 애플이 만든 키보드 없이 화면만 있는 태블릿 PC인 아이패드의 가장 최근 모델은 $450 하던 제품이 $100 할인에 들어가서 $350에 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헤어드라이어와 청소기 등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국의 다이슨에서 만든 무선 청소기는 $600 하던 것이 지금은 $450 하고요. $400 하던 헤어드라이어는 $300입니다. 할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제품 저 제품 샀다가는 금방 몇천 달러가 훌쩍 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쇼핑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로 의류 매장이 많은데요.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이 쇼핑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패딩 자켓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한 매장에 들어가니 이 무릎 아래까지 길게 내려오고 그리고 모자에는 털이 달린 아주 두꺼운 검은색 패딩 자켓이 눈에 띄네요. 가격은 350달러인데요. 점원에게 물어보니 아직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쉽지만 집었던 물건을 내려놨는데요. 점원이 제게 와서 며칠 뒤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이 시작되는데 지금 미리 사놓지 않으면 원하는 사이즈가 다 빠지고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즈가 있을 때 미리 사놓고 할인이 시작되면 그때 영수증을 다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40% 할인 가격을 적용해줘서 다시 계산을 해주겠다고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매장을 나온 지금 제 손에는 그 패딩 재킷이 들려있네요. 원래 사려고 했으니까 잘한 것이 맞아 라고 스스로 말해봅니다.
계속 이어지는 연말 쇼핑.
자,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났다고 해서 쇼핑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당장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오는 월요일이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이건 또 뭘까요? 이날은 미국 소매업체들이 미국인들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실시됐는데요. 주로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금요일부터 주말 그리고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쇼핑 기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에는 소비 지출액이 113억 달러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말 행사를 장식할 성탄절이 오는데요. 미국 소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성탄절을 맞은 미국인들의 평균 소비액은 830달러에 달합니다. 자, 그야말로 쇼핑의 홍수인데요. 까딱하면은 연말 쇼핑 기간 장고가 텅텅 비어버릴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모든 선원은 갑판 위로 나오라는 표현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o you know when the union meeting is?
It's next week, but honestly, I don't think I can make it.
No, we need all hands on deck.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negotiate our contract. Your input is important, and your presence will make a difference.
I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t, but I got this family event I cannot miss. Is there any way I can catch up on what's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afterward?
I'll see what I can do. But if you can make it, even for part of the meeting, it would be really helpful. Our collective strength is what will make this negotiation successful.
I'll do my best to attend, even if it means arriving a bit late. I know that our contract negotiations are crucial, and I want to do my part.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All hands on deck. All hands.
모든 손들이
on deck.
갑판 위로. 그러니까 바다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 선장이 선원들에게 갑판 위로 모두 올라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표현입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All hands on deck. We need everyone's help right now. It's time for a full team effort. Every team member should be involved. We require the assistance of every crew member. Everyone must pitch in and lend a hand. We are in a situation where every hand is needed. All available personnel should be on duty. It's time for a collective team response.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All hands on deck.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en the union meeting is?
It's next week. But honestly, I don't think I can make it.
No, we need all hands on deck.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negotiate our contract. Your input is important, and your presence will make a difference.
I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t, but I've got this family event I cannot miss. Is there any way I can catch up on what's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afterward?
I'll see what I can do. But if you can make it, even for part of the meeting, it would be really helpful. Our collective strength is what will make this negotiation successful.
I do my best to attend, even if it means arriving a bit late. I realize that our contract negotiations are crucial, and I want to do my part. 대화 해석해보죠.
Do you know when the union meeting is?
노조 회의가 언제 있는지 알아요?
It's next week, but honestly, I don't think I can make it.
다음 주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We need all hands on deck.
우리는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Is there any way I can catch up on what's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afterward?
회의 후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ll see what I can do.
한번 알아볼게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But if you can make it, even for part of the meeting, it would be really helpful.
그러나 회의에 일부라도 참석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I'll do my best to attend, even if it means arriving a bit late.
다소 늦게 도착하더라도 참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All hands on deck.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Know when the union meeting is?
It's next week, but honestly, I don't think I can make it.
No, we need all hands on deck.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negotiate our contract. Your input is important, and your presence will make a difference.
I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t, but I got this family event I cannot miss. Is there any way I can catch up on what's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afterward?
I'll see what I can do. But if you can make it, even for part of the meeting, it would be really helpful. Our collective strength is what will make this negotiation successful.
I'll do my best to attend, even if it means arriving a bit late. I know that our contract negotiations are crucial, and I want to do my par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All hands on deck.
모든 선원은 갑판 위로 나오라는 표현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